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19일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민감한 이중용도 기술을 러시아에 제공한 일당을 제재 조치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이날 뉴욕주에서 러시아 국적자 5명과 베네수엘라 석유 거래업자 2명 등이 기소되는 등 총 12건이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기소에는 미국 기업으로부터 민감한 군사 기술을 획득하고 러시아 제재 대상 기업 등을 위해 수천만 달러를 세탁한 혐의를 받는 러시아인 유리 오레오프가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전투기,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와 마이크로프로세서 칩을 러시아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메릭 갈랜드 미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우리 수사관들과 검사들은 불법적 행동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러시아 정권이 이유 없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들을 찾고 재판에 넘기기 위한 노력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법무부가 기소한 오레호프와 그의 회사 노르드도이체 인더스트리안 라겐바우와 오프스 에너지 트레이딩 유한회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윌리 아데에모 미 재무차관은 성명에서 우리의 광범위한 파트너와 동맹국들의 연합에 의해 부과된 전례 없는 제재와 수출 통제 덕분에 러시아는 전쟁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들을 얻는데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미 국가정보국은 러시아는 외국에서 생산된 기기에 의존하고 있으며 계속되는 은행권 제재가 크렘린이 군장비를 수입하기 위한 자금 조달 능력을 약화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잔혹하게 공격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푸틴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의 유일한 수단은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잔혹하게 공격해 항복시키려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에 4개 점령지에 계엄령을 선포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입니다.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대적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오전 크이우에 자폭 드론을 이용한 공격을 가해 여성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건물 잔해에 매몰됐습니다. 특히 겨울철을 앞두고 발전소를 비롯한 우크라이나의 국가기관시설에 공격을 집중해 전기와 수도가 끊이는 등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최근 한 달간 233기의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화상연설에서 오늘 하루 크이우에서만 드론 10대를 파괴했다며 최근 한 달간 이란제 샤헤드 드론 233대를 비롯해 미사일 수십 발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우크라이나 상공의 완전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올렉산드르 하르셴코 우크라이나 에너지부 장관 고문은 국영TV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전체 전력체계의 40%가 러시아의 공격으로 심각하게 손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발전소 30%가 파괴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르셴코 고문은 또 발전시설에 대한 복구와 수리 작업이 진행 중이라면서 우리는 전력망 과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과 내일 긴급 단전뿐 아니라 계획 단전도 예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의 방공 시스템 지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베니 간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19일 우크라이나에 무기체계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러시아가 사용하는 이란제 자폭 드론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방공체계 제공을 공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예브겐 코르니추크 주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대사는 요청했던 무기에는 레이저 요격 시스템인 아이언빔, 저고도 방공체계 아이언돔, 드론 요격 방공망 다비즈 슬링 등이 포함됐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간츠 장관은 우크라이나로부터 조기경보체계 구축 지원 요청을 받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한 정보 공유를 요청했으며 생명을 구하는 조기경보체계 개발을 지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인도주의적 지원과 인명구조, 방어장비 전달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20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연이은 북한 포사격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이는 한국과 일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공군의 전략폭격기 B-1B가 괌에 전개됐다고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다연장 로켓 구매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는 러시아의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 이 로켓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고 평안도와 함경도 북부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1도, 최고는 12도에서 22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미터, 서해 앞바다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연이은 북한 포사격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한국과 일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술 핵의 한반도 재배치 문제에 관련해서는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19일 북한이 연이어 포사격을 감행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논평 요청에 이번 주 우리가 목격한 포격은 심각한 우려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shelling that we've seen over the course of this week is a serious of serious concern. It is further destabilizing towards the region and has the potential.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북한의 일련의 포격이 영내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으며 우리의 동맹국들과 파트너들, 특히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해 긴밀하게 관여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전날 북한에 대해 도발 중단을 촉구한 데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입니다.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북한의 도발이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 의도를 분석하지 않겠다며 대북 외교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I'm not going to try and speculate or get into the minds of those in Pyongyang, but we have been consistent over the entirety of this administration.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평양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추측하려 하지 않겠다며 다만 북한과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가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우리의 궁극적 목표의 핵심적 측면이라는 점을 이번 정부 내내 일관적으로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미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를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I will let my colleagues at the Pentagon speak to specific systems and their use and deployment. But I think you saw President Biden over the course of this administration.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국방부가 구체적인 무기 체계와 배치에 대한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전제하며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내내 확장 억제력과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방어 능력을 동원한 한국에 대한 공약을 확인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합참은 북한이 18일 심야부터 19일 오후까지 동서해 완충구역으로 350여 발의 포병 사격을 가한 것을 관측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포병 사격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즉각 도발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경고통신을 실시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4일에도 동서해 완충구역으로 총 560여 발에 이르는 포격을 벌였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공군의 전략폭격기 B-1B가 괌에 전개됐다고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확인했습니다. 공군사령부는 폭격기 기동부대 활동이 일상적이며 어느 한 국가나 위협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19일 B-1B 랜서 전략폭격기가 괌에 전개됐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 공보실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사우스 다코타주 엘즈워스 공군기지 소속 B-1B가 일상적인 폭격기 기동부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도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폭격기 기동부대 임무는 적 또는 경쟁자의 모든 영향력이나 침략을 억지, 저지, 지배하는 태평양 공군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고안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 공보실은 폭격기 기동부대 활동은 일상적이며 어느 한 국가나 위협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략적 경쟁의 가속화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공동목표를 촉진하기 위해 동맹을 강화하고 새로운 파트너를 모집하는 한편 치명성과 상호 운용성을 높이며 침략을 억제, 거부, 지배해야 할 필요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폭격기 기동부대 임무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한 더 큰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원하며 다른 국가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보실은 폭격기 기동부대는 세계 각지와 미 본토에서 다양한 기종의 폭격기가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전진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폭격기 기동부대 임무는 합동군의 치명성에 기여하고 국방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 어느 곳에서 언제라도 작전할 수 있는 태평양 공군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인도태평양에서 침략을 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19일 항공기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포츠에 따르면 사우스 다코타주 엘즈버스 공군기지를 출발한 B-1B 폭격기 두 대가 오전 7시 괌 앤더슨 미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에어크래프트 스포츠는 전날 또 다른 B-1B 폭격기 두 대가 괌에 착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폭격기 임무를 위해 괌 앤더슨 기지에 착륙한 B-1B는 4대가 됐다고 에어크래프트 스포시 덧붙였습니다. B-52, B-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 중 하나인 B-1B는 최대 60톤의 폭탄을 싣고 상공을 비행할 수 있으며 스텔스 기능을 갖춰 10km 밖에서도 적의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습니다.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B는 북한이 두려워하는 미 공군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로 최대 속도가 마하 1.25에 이르러 괌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이면 도착해 작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6월에도 북한의 7차 핵실험 징후가 임박한 상황에서 B-1B 폭격기를 괌으로 전개했었습니다.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당시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전략 폭격기의 임무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하고 불확실한 세계 안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 미군의 신뢰도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일본 도쿄에서 한일 외교 당국자와 만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19일 보도자료에서 셔먼 부장관이 24일부터 27일까지 도쿄와 미국 시애틀을 방문한다며 이는 지난 5월 이후 네 번째 인도 태평양 지역 방문으로 영내와 우리의 동맹인 일본,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의지를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셔먼 부장관은 도쿄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 모리 다케오 외무성 제1차관, 스즈키 아스오 방위차관을 비롯한 일본 고위 관계자들과 회담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셔먼 부장관은 모리 다케오 차관과 조현동 한국 외교부 제1차관과의 3자회담에 참석하며 별도로 조 차관과 양자회동을 갖는다고 대변인실은 덧붙였습니다. 대변인실에 따르면 셔먼 부장관은 일본, 한국 대학생들과 만나 여성 역량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일본의 성소수자 단체 관계자들과 결혼 평등 문제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셔먼 부장관은 이후 미국 시애틀로 이동해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 지사와 브루스 하렐 시애틀 시장과 회동하며 아시아계 미국인 하와이 원주민 등과 미국 외교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고 대변인실은 밝혔습니다. 주한 미 7공군은 이달 말 실시되는 미한 공중연합훈련이 연례적 방어훈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국가를 위협하거나 도발할 의도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 미 7공군은 19일 미국이 한국과 공중연합훈련을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7공군 공보실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관련 질문에 일본 유바쿠니 미군기지에 주둔하는 F-35B를 포함해 약 100대의 미국 항공기가 한국 내외의 기지에서 참가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비질런트 스톰은 미한공군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연례적이고 지속적인 훈련 일정의 일부라며 현재 실제 위협이나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질런트 스톰과 같은 연합비행 훈련은 전적으로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고 다른 국가를 위협하거나 도발할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보실은 비질런트 스톰은 정기적으로 예정된 훈련으로 작전과 전술 수준에서 연합과 합동 훈련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투 준비 태세는 변하기 쉽다며 비질런트 스톰의 훈련 가치는 올해 하이라이트 중 하나로 우리가 기술을 결합하고 연합된 팀으로 작전하는 것을 배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비질런트 스톰은 미군과 한국군을 통합해 상호 지원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양국 간의 이해와 신뢰를 더욱 향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훈련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시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군은 18일 미한이 오는 31일부터 내달 4일까지 한국 상공에서 대규모 공중연합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에 따르면 이 훈련엔 한국에서 F-35A, F-15K, KF-16 등 140여 대, 미군에서 F-35B, F-16 등 100여 대가 참가합니다. 이번 훈련은 탄도미사일과 포병사격 등 무력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이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전에 실제 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진행됩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이 암호화폐 탈취 등 사이버 공격을 정권의 주요 수입원으로 삼고 무기화하면서 크립토 경제에 최대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직 재무부 고위 관리가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활동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안자라테 전 재무부 테러자금 금융범죄 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국제안보에 근본적이고 점증하는 도전을 제기할 뿐 아니라 크립토 생태계에도 가장 심각한 위험을 제기하는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 부보좌관 등을 지낸 자라테 전 차관보는 17일 미 법률정보 매체인 JD 수프라에 게재한 북한의 크립토 위협이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크립토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와 대체 불가 토큰 등을 통칭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사회, 경제, 기술적 환경을 일컬어 크립토 생태계라고 말합니다. 자라테 전 차관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들의 사이버 역량을 국가 무기로 활용할 것이라는 점을 노골적으로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에 대해선 자신들의 야망을 채우고 정권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범죄 조직, 불량 네트워크, 불법 금융 등을 이용해 자금을 조달하고 국경 너머의 감시를 회피하는 마피아 국가로 운영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지난 20년간의 제재와 압박 속에서도 자금 조달 등을 위해 은밀한 방법을 꾀했던 북한 정권이 크립토 경제가 활성화된 지금은 자금 획득 수단으로 암호화폐 등 사이버 탈취 활동에 자신들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크립토 생태계의 악용은 정권을 위한 지속적인 수입원일 뿐 아니라 적들에게 휘두르는 또 다른 무기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사이버 공격과 탈취는 확실한 금전적 이익 외에도 북한이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복 위험을 줄이고 평화와 전쟁 사이의 회색지대에서 활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2020년에서 2021년 중반 5천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등을 탈취했다는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자라테 전 차관보는 우리는 이제 크립토 경제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면서 이 분야의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위험 관리에 대해 숙고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 당국과 합법적인 행위자들이 크립토 경제의 악용을 차단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북한을 시범 사례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크립토 경제에 가장 즉각적이고 큰 위험을 제기하는 만큼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크립토 경제 악용을 저지하고 무력화하는 것이 국제적 협력의 핵심 목표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라테 전 차관보는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 영역의 협력과 함께 크립토 분야에서 북한의 활동을 어렵게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정부와 그 연계 조직들이 활동하는 영역을 식별하고 대응하는 전담 인력과 합동 노력을 거론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탈취한 자금을 추적 동결하고 회수하며 궁극적으로 북한 해커들의 채널과 통로를 차단하는 민간 전문가 그룹과 관계 당국 간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의 관련 노력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네트워크와 연결고리를 찾는 데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구체적인 제재 분야를 제시했습니다. 북한 해커들에게 기술 서비스, 노하우, 장비를 제공하는 외국 중개업체와 통신회사, 북한의 활동을 조장하는 악의적 행위자, 네트워크, 플랫폼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자라테 전 차관보는 궁극적으로 크립토 생태계에서 북한의 악용을 추적하고 겨냥하며 차단하는 노력은 이 위협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관리할 수 있을지 가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유엔 총회에서 한국과 일본이 북한과 격한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의 비판에 침묵으로 일관했던 한국 외교관들이 올해는 한국 전쟁까지 거론하며 북한의 과거 행동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8일 재개된 유엔 총회 제1변의 회의에서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김인철 서기관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각국의 토의 내용에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간이 되자 김 서기관이 반박권을 요청해 한국과 일본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앞서 한국과 일본은 핵무기를 주제로 열린 이날 오전 토의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최근 잇따르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했었습니다. 김 서기관은 한국을 유엔 공식 국명인 Republic of Korea 대신 남한, 즉 사우스 코리아로 부르며 한국의 대북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The historical facts clearly show that the vicious cycle of the strained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s a fallout of anti
역사적 사실은 한반도 정세가 긴박해지는 악순환이 미국과 한국의 반북 공조의 여파라는 점을 보여주며 한국의 지속적인 적대 정책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미한 연합훈련이 한반도 상황과 영내 평화와 안정에 악영향을 불러오는 근본 원인이라고 김 서기관은 주장했습니다. 또 일본이 전쟁 가능 국가로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일본의 장거리 타격과 미사일 요격 역량 획득 시도, 미국과의 핵무기 공유 논의 등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곧바로 마이크를 넘겨받아 한반도 문제의 근본 원인이 미국과 한국이라는 북한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이현구 1등 서기관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말하자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어떤 나라가 한국 전쟁을 일으켰고 어떤 나라가 계속 도발과 적대적 행동을 하는지 알고 있을 것이라며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Mr. Chair, speaking of the root cause of the problem, everyone in this room knows which country started the Korean War and which country.
이어 부인할 수 없는 진실에 주목하고 싶다면서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추는 새 법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 나라는 올해에만 40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며 노골적으로 군사적 야망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서기관은 한국은 북한이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모든 불법 핵활동을 끝낼 것과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김인철 서기관은 2차 반박권을 사용하며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이 올해 8월부터 연합 군사훈련을 강화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군사활동은 이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미한 연합훈련이 정상화된 8월부터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김 서기관은 8월 이전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선 특별한 배경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올해 3월과 5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8월 이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일본도 북한 주장에 반박권을 사용해 일본은 다른 나라의 위협이 되는 군사 강국이 되지 않는다는 방위 지향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서기관이 일본 정치권에서 미국과의 핵무기 공유 논의가 공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비핵 3원칙에 따라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핵 공유를 논의할 의사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3일 시작된 유엔 총회 제1변의 회의에선 이처럼 한국, 일본과 북한의 설전 상황이 날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북한과 일본 대표 혹은 북한과 유럽연합 나라들 간의 설전이 주를 이뤘는데 올해는 한국이 대북 공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실제로 지난 17일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의 김성훈 참사관은 북한 김인철 서기관의 발언을 반박하면서 지난 30년간 북한의 약속 불 이행 사례를 조목조목 나열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The nuclear issue surfaced in the early 1990s, right after the joint statement on the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김 참사관은 북한 핵 문제는 1990년대 초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직후 불거졌다며 당시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4차를 거부하면서 미한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했고 우리는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993년부터 2012년까지 북한이 미국 등 국제사회와 맺은 약속을 열거한 뒤 매번 북한이 보상을 바라는 방식으로 약속을 깨면서 지금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김 참사관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 등은 북한과 합의를 맺을 때마다 중유 등 수많은 장려책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경수로까지 만들어주려 했지만 이런 노력은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고 늘 대화는 이런 방식으로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쟁을 일으켜 한국을 침략하고 지속적으로 협정을 속이고 깨며 적대적인 의도를 행동과 말로 내보이는 나라가 있다면 그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집단적인 방식의 방어적이고 신중한 대응은 불가피하다고 김 참사관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성훈 참사관은 지난해 열린 1위원회 회의에서도 한국 대표로서 몇 차례 모습을 드러냈지만 북한의 강경한 발언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당시 두 번의 반박권을 활용해 대북 규탄에 나선 일본 대표와 대조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올해는 북한의 주장에 적극 반박하는 것은 물론 공개적으로 북한의 과거 잘못까지 끄집어내면서 강도 높은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1위원회는 18일 핵무기 관련 논의를 끝내고 다음 주제인 대량 살상무기에 대한 토의를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대해 각국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또 북한이 어떤 논리로 반박할지 주목됩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의 다연장 로켓 1000모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는 러시아의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 이 로켓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나토 동맹국들의 좋은 파트너가 되기 위해 최대한의 방어력을 확보하기를 원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프 푸아텍 폴란드 군비청 대변인은 1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폴란드가 한국산 다연장 로켓 1000모를 수입하기로 결정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러시아의 위협을 거론했습니다. 푸아텍 대변인은 러시아로부터의 위협이 폴란드군이 더 많은 화력을 갖추려 하는 이유 중 하나라며 폴란드는 러시아의 침공을 저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폴란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동부전선 초기 방어에서 동맹국들에게 좋은 파트너가 되기 위해 최대한의 방어력을 확보하기를 원한다고 푸아텍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푸아텍 대변인은 마리우시 부아시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이 이날 폴란드 군비청과 한국 방산기업 한화 디펜스 간의 천무의 구매 조건 등을 담은 기본 계약을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직속기관인 군비청은 방산물자의 선정과 수출입 계약을 주관하는 부처로 천무 등 한국산 무기 도입을 주도해왔습니다. 계약 물량은 천무 288문, 금액은 약 60억 달러 규모로 알려졌으며 2023년에 첫 인도분이 폴란드에 전달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판 하이마스라 불리는 천무는 사거리 최대 80km에 달하는 다연장 로켓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군의 타격을 입히고 있는 미국제 고속기동포병 로켓 시스템, 일명 하이마스와 비슷하지만 더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이마스는 227mm 로켓 6발을 탑재할 수 있지만 천무는 12발을 탑재해 하이마스의 2배 화력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푸아텍 대변인은 군비청이 이러한 천무의 성능은 물론 기존 무기들과의 호환성도 고려해 구매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천무와 하이마스의 체계는 비슷하지만 천무는 미사일 6기 탑재 구간이 2대인데 하이마스는 한 대뿐이며 천무는 M270 다연장 로켓과도 호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푸아텍 대변인은 트위터 계정을 통해 천무가 폴란드 군용 차량 토파즈에 탑재 가능하다며 한국이 천무 미사일 개발 기술을 전수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는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폴란드로 수출되는 천무는 폴란드가 이미 미국에 선주문한 하이마스 200문과 함께 전방에 투입될 전망입니다. 푸아텍 대변인은 폴란드가 목표로 한 500문의 다연장 로켓을 가장 빠른 시간 내 확보하기를 원했다며 포병 부대의 작전 운용 역량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 7월에도 한국 방산 기업들과 K2 전차, K9 자주포, A50 경공격기 등을 수입하는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천무의 수입을 승인한 19일 한국 창원에서는 당시 계약한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출고식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푸아텍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추가로 한국제 무기를 도입할 가능성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푸아텍 대변인은 폴란드군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또 다른 장비를 생각하고 있다며 지금은 우리 군과 우리 산업에 어떤 기회가 있을지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는 올 들어 17만 명 수준인 상비군 규모를 30만 명으로 늘리고 국내 총생산 대비 국방 예산의 비중을 현행 2% 수준에서 3%까지 늘리기로 하는 등 국방개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제정세연구소의 오스카르 피에트레비치 선임연구원은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드의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한국과 협력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폴란드와 한국 간 군사협력을 가속화했고 현재까지 체결된 계약들은 장기적인 협력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한국과 폴란드의 협력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관측한다고 피에트레비치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과 폴란드 방산협력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제임스 인호프 공화당 상원의원은 한국-폴란드의 올해 첫 대규모 방산계약이 알려진 8월 아시아와 유럽의 동맹들이 방위력 강화를 위해 협력하는 것은 고무적이라는 의견을 트위터에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더욱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아시아와 유럽 두 지역의 주요 안보 파트너들 전반에 걸쳐 민주주의 무기고를 재건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백톨 미국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앞서 VOA에 한국 무기를 수입한 폴란드가 나토 회원국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백톨 교수는 나토 회원국의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그만큼 무기 체계가 발전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또 휴대 가능성도 높다는 뜻이라며 앞으로 한국산 무기 수출 소식을 더 많이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 서해상에서 선박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움직임이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주목하는 이 해역에서 불법 환적이 끊이질 않는데 올해에만 20차례 넘게 발견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8일 북한 서해 초도 해상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선박 두 척이 나란히 붙어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길이가 각각 90m와 50m인 선박이 접선 중인데 두 선박의 적재함이 모두 열려있습니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지점엔 50m와 25m 길이의 선박이 측면을 맞댄 채 서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등에서 지적한 전형적인 불법 환적 모습입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이 공해상에서 제재 품목을 거래한다는 각국의 지적이 잇따르자 같은 해 9월 채택한 결의 2375호에서 이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하고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공해상 환적을 통해 물품을 건네거나 넘겨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두 선박이 물품을 주고받았다면 이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물론 바다 한가운데서 이뤄진 선박 간 접선을 즉각 불법 환적으로 단정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연례 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이 공해상이 아닌 자국 영해에서 선박 간 환적을 벌이는 신종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선박 간 환적 의심 행위가 포착된 북한 초도 인근의 서조선만, 즉 북한 서해 일대를 새로운 환적지로 지목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에 따르면 북한은 해외에서 출항한 선박과 이 지점에서 만나 환적한 뒤 종류를 알 수 없는 화물을 북한 남포로 옮기는 방식으로 제재를 회피해왔습니다. BOA는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해 지난 4월 이후 19건의 선박 간 환적 의심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이번 두 건을 더할 경우 북한 서해에서 확인된 환적 의심 사례는 올해에만 21건으로 늘어납니다. 앞서 선박업계 관계자는 BOA에 일반적으로 배의 소유주들은 상호 접촉에 따르는 배의 손상 때문에 선박 간 환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 해역에서 포착된 사례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총회에서 논의 중인 북한 인권 결의안 협의에 참여 중이고 공동 제안국 참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잇단 대남 도발 속에서도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 문제 제기에 적극 나서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원칙이 반영된 행보로 풀이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이 현재 유엔 총회에서 진행 중인 북한 인권 결의안 문안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유엔 총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북한 인권 결의안 협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고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인 입장은 결의안 문안 등 재반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매년 유럽연합, EU가 만든 초안을 주요국이 회람한 후 문안을 협의하며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를 거쳐 연말에 유엔총회에서 채택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한국 정부가 긍정적 검토 방침을 밝힌 만큼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에는 공동 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수석 대변인은 공동 제안국 참여를 적극 검토하는 배경에 대해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고 한국 정부가 가치외교로서 인권, 평화, 자유, 번영 등 글로벌 보편적인 원칙을 추구하는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지만 문재인 전임정부 시절인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습니다. 강동환 동아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직접 협상을 선호하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회피했고 오히려 인권 문제를 거론할수록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인식까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인권 문제 자체를 제기하는 것이 북한과의 협상이나 대화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은 공식적으로 이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하면 할수록 북한인권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인식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19년 말 일부 한국과 외국 인권단체들은 북한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줄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에 대한 인권 문제 제기가 최고 존엄과 체제를 흔들려는 의도라며 민감하게 반응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포격 도발을 연이어 일으키면서 한반도 긴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북한의 행태에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가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임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8.15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을 발표하면서 북한과의 대화가 언제든지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한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등 각종 위협에는 대응하면서 북한이 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조치도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지난 2014년 유엔 인권조사위원회 COI가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을 때 북한이 인권 문제 제기에 핵으로 응수하겠다고 할 만큼 강하게 반발했다며 이번에도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빌미로 북한이 도발 강도를 높일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후에 정치적인 대화, 군사적인 대응, 뭐 여기에도 사실상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돼요. 인권 문제 때문에 이번에 미사일 사격한다라고 이제 밝히고 쏘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적절한 수준에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그 선을 넘겨서 더 과잉 대응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어느 정도 깔려 있는 거죠.
강원권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한국이 공동제안국에 참여하면 북한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일환이라면서 도발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컨대 북한 인권 활동의 하나인 한국 내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활동 등을 겨냥한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체제의 근본을 부정하는 해역도당의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 또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모함을 하는 행위를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그거를 조정했다라는 그런 식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겠죠.
북한은 이번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상정에 앞서 불편한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19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 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미국과 EU 등 서방 국가들이 인권에 대해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인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가정책에서 인권을 최우선시하고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강동환 교수는 북한이 주장하는 인권은 보편적 개념의 인권이 아니라 우리식 사회주의 인권이라는 정치체제 특수성을 강조한 개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남북 간 정치적 대립 상황에서도 인도적 지원 의사를 밝혔는데도 북한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인권과 정치를 분리시키지 못하는 북한식 논리의 귀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도 윤석열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대해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이 문제를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거래 또는 국면 전환용 등 정세 운영 차원의 카드로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지난 12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적십자사가 이산가족 상봉을 준비해왔지만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고 이산가족 상봉 관련 화상회의도 제안했지만 그런 것들도 북한이 다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세 한국통일부 장관은 이보다 앞서 지난 8일 장관 명의의 담화를 통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고 북한에 공식 제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박용민 한국 다자외교처 장관은 20일 서울에서 제임스 희난 신임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을 접견하고 북한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조 장관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전달하고 희난 소장과 북한의 열악한 인권과 인도적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희난 소장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을 제고하고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한국 정부와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가 유엔 특별보고관이 미국 등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국무부는 이 직책이 계속 유지되는 건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이 유엔 특별보고관을 설치하고 유지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국제기구국 대변인실은 19일 특별보고관 제도에 대한 북한의 규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BOA 질의에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가 2004년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직책을 신설한 이래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 정부가 자행하는 인권침해에 관해 우려해왔으며 그 결과 특별보고관의 위임 권한이 반복적으로 갱신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17일 조선인권연구협회 연구사 장초로 명의로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에서 특별보고관 제도는 미국과 서방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의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공간으로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무부 국제기구국 대변인실은 이에 대해 독립적인 특별보고관은 국제 위임 권한에 의해 승인되며 해당국의 인권 상황과 정부의 국제인권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보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런 활동의 목적은 투명성과 책임 규명을 보장하고 북한 정부가 자행하는 인권 침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지난 13일 북한의 인권 상황을 상세히 기술한 엘리자베스 살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8월부터 적어도 3차례 이상 특별보고관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특히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달 조선중앙통신기자와 나눈 질의응답을 통해 살먼 특별보고관을 향해 미국의 꼭두각시가 국권을 침해하는 망발을 늘어놓는다고 험담하기도 했습니다.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아동 인권 상황이 여전히 세계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국제 민간단체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교육받을 권리와 아동 인권 환경 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덜란드 아동인권단체가 북한을 포함한 각국 어린이들의 인권 실태를 다룬 보고서에서 북한을 185개국 가운데 117위로 평가했습니다. 키즈 라이츠 재단은 19일 발표한 2022년 아동인권지표 보고서에서 북한이 총점 1점 만점에 0.649점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순위는 지난해 113위보다 4단계 하락한 겁니다. 보고서는 해마다 각국 어린이의 건강권과 생존권, 교육받을 권리, 보호받을 권리, 아동 인권 환경 등 5개 항목을 평가해 총점을 매깁니다. 이 가운데 북한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분야는 아동 인권 환경 부문으로 1점 만점에 0.286점을 받았습니다. 이는 조사 대상국 중 150위에서 160위 사이를 기록하는 수준입니다. 아동 인권 환경 분야는 아동의 이익을 얼마나 우선시하는지, 아동 분야 예산 배정과 아동 인권을 위한 정부와 민간 사회 간 협력이 어느 수준인지 등을 측정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한 남아와 여아의 학교 교육 기대 연수와 교육기관에서 오는 남녀와 차별 등을 포함한 교육받을 권리에서는 14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출산과 사망 비율, 출생 시 기대 수명 등을 측정한 생존권은 106위, 5세 미만 유아의 저체중률과 1세 미만 영아의 예방접종률 등을 조사한 건강권은 95위에 머물렀습니다. 아동 노동과 출생 등록 현황을 담은 보호받을 권리에서는 40위를 기록하며 5개 부문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편 한국은 올해 보고서에서 총점 0.861점을 받아 16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11위에서 다소 하락한 수준입니다. 한국은 건강권과 생존권에서 각각 6위와 9위로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분야는 0.677점의 아동인권환경으로 조사 대상국 가운데 35위에서 48위 사이에 포함됐습니다. 올해 아동인권 상황이 가장 좋은 국가로는 0.945점의 아이슬란드가 꼽혔고 스웨덴과 핀란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중국은 0.701점으로 99위에 그쳤고 특히 아동인권환경 부문에서는 0.357점을 받아 134위에서 145위로 하위권에 들었습니다. 아동인권 상황이 최악인 국가로는 올해도 중앙아프리카 국가 차드가 꼽혔고 아프가니스탄과 시에라리온이 각각 184위와 183위를 기록하며 야동인권 최하위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은 유엔 회원국 중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가입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로 자료가 불충분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키즈라이츠재단은 올해로 발간 10회째를 맞는 아동인권지표 보고서가 전 세계 아동의 권리가 어떻게 존중되는지를 측정하는 유일한 지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재단은 보고서에서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아동들의 삶의 수준은 크게 향상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최하위권 국가들의 상황은 더욱 하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전 세계 경기 침체와 식량 안보, 봉쇄 기간 동안의 각종 예방접종 프로그램 차질로 아동 28만 6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발생 이후 1세 미만 유아 2,500만 명이 기본적인 예방접종을 받지 못했다며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09년 이후 최대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지난 4년간 아동 노동 인구가 840만 명 늘어 1억 6천만 명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미국인과 캐나다인들이 북한에 장기간 억류 중인 한국인 6명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외국 국적자들은 모두 석방하면서 유독 한국인을 가혹하게 처벌하는 북한 당국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북한에 6개월간 억류되었던 미국인 제프리 파울 씨는 19일 VOA에 한국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억류 중인 자국민 가족을 처음으로 만나는 건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성경 유포 혐의로 체포됐던 파울 씨는 자신이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북한에 구금되어 있는 게 얼마나 외롭고 두려운 일인지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Being in a similar situation, I understand how lonely and frightening it can be.
현재 미국 중서부 오하이오주에 살고 있는 파울 씨는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얼마나 상황이 나빠질지 모든 한국인이 알고 있을 것이라며 따라서 억류자 가족도 두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통일부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오는 21일 한국인 억류자 2명의 가족을 처음으로 만나 위로하고 정부의 문제 해결 의지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현재 2013년 억류된 김정욱 씨를 비롯해 김국기, 최충길 씨 등 기독교 선교사 3명과 북한을 탈출해 한국 국적자가 된 김원호, 고연철, 함진우 씨 등 6명이 억류돼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북한의 반공화국 적대 행위로 억류됐다 1년 뒤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김학송 선교사는 통일부 장관이 억류자 가족을 만나는 건 늦었지만 감사한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일 선교단체와 함께 한국인 억류자들의 석방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김 선교사는 미국은 자국민뿐 아니라 유해도 북한에서 가져오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골레까지 죽어서 골레까지 찾아오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을 못 찾아온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떻게 말할까 힘이 없달까 아니면 나라가 무책임이라고 말할까 그러면 어떻게 백성이 국민들이 나라에 충성하겠습니까? 특별히 그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세 번 만나면서 자기 국민이 지금 6명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그게 말도 못했다. 그건 말이 됩니까? 산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는데 평창올림픽 하는 것보다도 사실 그게 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김 선교사는 적어도 한국인 선교사 3명은 아직 생존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 등 국제사회와 연대 이들을 가족의 품으로 데려오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워싱턴을 방문해 링컨 기념관 앞 통일광장 기도회에서 한국인 억류자의 석방을 촉구했던 케네스 베 NK 릴리프 대표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서 적어도 가족 면회를 실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 북한 당국에 보도해 734일 동안 억류됐었던 배 대표는 어머니의 면회가 자신과 가족 모두의 큰 힘이 됐다고 회고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가 그 방문 저기 오셔서 면회를 오셨던 적이 있잖아요. 어머니가 저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더 걱정하시고 더 힘든 상황이 있는데 일단은 보셨고 훨씬 더 안도하시고 저한테도 많이 좀 덜 부담이 됐습니다.
배 대표는 또 북한 정권이 외국인과 한국인 억류자를 각각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특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인 등 외국인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협상용으로 억류하는 반면에 한국인은 실제로 벌을 주고 경고하려는 목적이 강하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정부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협상력이었다면 지금 계시는 한국분들 탈북민 출신들한테는 그야말로 그분들한테 징벌을 가함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또 다른 선교사들이 국경 지역이나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명백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서 처음부터 풀어줄 생각이 없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무슨
특히 북한 지도부는 한국인을 외국인과 달리 자국민으로 간주해 일방적으로 처벌한다고 배 대표는 지적했습니다. 한국계 캐나다인으로 북한에 31개월 동안 억류됐던 이면수 목사는 김정은 정권의 이런 이중적 행태를 사대주의로 규정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사대주의죠. 사대주의. 친나라한테는 그래도 꼼짝을 못하는데 한국을 정말 만만하게 보고 또 속되게 말하면 우습게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빨리 개선돼야 되겠는데 한국 정부가 좀 강하게 나가면 이런 일들이 해결이 실마리가 찾을 텐데 까지 줄 텐데 근데 한국 정부가 너무 침묵하고 있는 것이 이해도 안 되고 너무 이상하고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 목사는 북한 정부가 외부 캠페인에 매우 민감하다며 억류자 석방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적으로 좀 강력하게 저항하는 운동이 일어나면 얼마든지 그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게 있을 때도 바깥의 동향을 굉장히 예민하게 주시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에서 강하게 나오면 이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고 바깥에서 잠잠하면 괜찮은 것보다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큰 운동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제프리 파울 씨도 억류자 문제를 계속 언급하고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외부에서 계속 억류자에 관해 이야기해야 북한에서 통제권을 가진 자들이 신경을 쓸 것이란 설명입니다. 한편 북한에 억류되었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엿새 만에 숨진 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어머니 신디 원비어 씨는 19일 VOA에 한국이 이번 기회에 북한을 더욱 압박할 필요가 있다며 강경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걸 막을 수 있는 모종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북한인들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에 가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South Korea needs to amp up the pressure. I think that there needs to be for
신디 원비어 씨는 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당신은 납치돼 다시는 소식을 듣지 못할 것이라며 선교사들도 북한에 발을 들여놓는 것보다 정보를 담은 풍선을 북한에 보내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과거사 때문에 힘들겠지만 억류자와 납치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과 연대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케네스 배 대표는 원비어의 희생을 언급하며 한국뿐 아니라 대북 정보력과 협상력을 가진 미국 정부와 시민도 억류자 석방에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저기 미국 정부 서비스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미국 정부에서도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아닌지 정보 확인이라든지 그래서 한국 국적이지만은 한국 국민들과 또 미국 시민들도 이들을 안타까움으로, 특히 오토범비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거기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좀 컴패션을 잊어버려서 그렇지 자신이 좀 뭐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탈북민의 세상 보기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2011년 10월 20일 27살에 쿠데타를 일으켜 42년 동안 리비아 국가 원수로 독재했던 무아마르 카다피가 사살됩니다. 1969년 리비아 육군 중위로 복무 중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왕정을 폐지하고 리비아의 국가 원수, 국가 평의회 의장, 총리, 국방장관에 올랐습니다. 1977년 이슬람주의, 범아랍주의를 융합한 자마히리아 인민권력체제를 선포한 카다피는 인민직접민주주의라는 독특한 체제 구축을 명분으로 의회제와 헌법을 폐지하고 전제 독재 권력을 강화했습니다. 1972년부터 총리직에서 물러났지만 혁명의 지도자, 수호자를 자칭하며 민족주의, 반미주의 독재 정치를 했습니다. 2009년 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아프리카연합 의장을 지냈으며 리비아 지역이 1551년 오스만 제국의 영토가 된 이래로 리비아의 최장기 국가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초에 시작된 아랍의 민주화 시위의 영향을 받아 리비아에서도 2011년 2월 카다피 정권에 대항해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으며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지 8개월, 2011년 8월에 나토 연합군의 군사 개입에 힘입어 시민군이 수도 트리폴리를 함락한 지 두 달 만에 2011년 10월 20일 자신의 고향에서 사살됩니다. 1968년 10월 20일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미망인 재클린 케네디가 세계적인 부자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와 결혼식을 올립니다. 케네디 전 대통령이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암살된 지 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재클린 케네디와 오나시스의 결혼 소식에 미 국민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나시스는 부자였지만 세계적 오페라 가수인 마리아 칼라스와의 관계로도 이미지가 좋지 않았고 20살 이상의 나이차에 돈 많은 재벌과 전 미국 영부인의 결합, 이들을 보는 미 국민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 생활 또한 7년 뒤 남편 오나시스가 사망하자 끝이 납니다. 재클린의 나이 45살이었습니다. 재클린은 그 후 미국에서 출판과 언론일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운동에 참여하며 여생을 보내다가 1994년 64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암 진단을 받고 몇 개월 뒤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유해는 워싱턴 소재 알링턴 국립묘지 고 존 F. 케네디 대통령 묘소 옆에 안장됐습니다. 재클린 케네디 오나시스는 1929년 뉴욕주 사우스햄턴에서 아버지 존 부비에와 어머니 제넷 리 사이에서 태어나 조지 워싱턴 대학을 졸업한 뒤 신문 기자로 일하다 1953년 당시 하원 의원이었던 존 F. 케네디와 결혼해 뛰어난 패션 감각으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